주시는 말씀 같이 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 신약성경 145페이지 9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들을 사무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움직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서를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너무나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이 말씀에 대하여서 뭐 깊게 우리가 파고들지 않고 가볍게 또 여러분들이 들을 만한 내용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왠지 모르게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좀 애매모호한 그런 구석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서 묵상하고 연구하는 중에 지금까지 가졌던 그 모든 의문점들과 굳게 채워졌던 자물쇠들이 풀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알고자 하는 마음과 또 궁금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하면 이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게 여겨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창시절에 보면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죠. 간단히 표현하면 남들 놀 때 놀고 남들 공부할 때 또 놀고 이것이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죠. 놀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늘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남들 놀 땐 놀고 남들 공부할 땐 공부해라. 이런 거죠. 제 생각에 이 공부라는 것도 놀듯이 논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남들 공부할 때 공부하고 남들 놀 때는 나는 공부로 논다. 공부가 재밌으니까. 그래서 뭐 남들은 공부하다 실증 나면 논다지만 저는 놀다가 실증 나면 공부를 합니다.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뭐 이거야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지루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재밌다, 즐겁다. 여러분들이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앞에 있는 목사님이 떠드는 이 모습이 하나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뭐 그렇게 보신다면 이 시간도 참 즐겁고 재미있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또 깨달음이 있고 유익하고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또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서 맨 마지막 말절 15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이런 질문을 좀 자주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습니까? 오늘 이 구절로 구절의 대비로 구절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믿으면 구원 영생을 얻습니까? 예?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까? 왜 아까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놓고서 믿으면 영생을 뭔가 틀립니까? 예? 믿으면 영생을 얻죠. 예. 그 뭐 여기서 분명히 나와 있고 뭐 말하는 여러분들이 대답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 이 믿는 것이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의지와 작정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의지와 작정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듭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전 구절 8절에는 성령으로 난 자의 특징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이 니고데모가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묻죠.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답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뉘앙스가 어때요? 지금 이 니고데모는 마땅히 알아야 할 내용인데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네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으로 니고데모를 꾸중하고 책망 섞인 그런 어조로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네가 땅의 일을 말했는데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말해도 네가 믿을 리 만무하다. 네가 먼저 믿어야지. 네가 믿지 않으니까 더 진도가 안 나가잖아.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믿지 않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면 아까 본 대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는 네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이 니고데모를 믿으라고 촉구하고 요구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서 결정적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죠.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사건을 끄집어내시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하여서는 민수기로 먼저 가봐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껴놓으시든지 하시고 민수기 구약성경 230페이지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자 한번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은 제가 읽고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여러분 이 두 구절 속에서 여러분들의 특별히 눈에 들어오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놋뱀? 또? 살리라. 살게 된 원인이 뭐예요? 예.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그것을 보면 살리라. 쳐다본 즉 모두가 살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소를 하고 모세가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불뱀을 장대에다 매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그대로 했더니 그것을 쳐다본 즉 그 사람들이 살았더라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할 때마다 우리의 초점은 항상 어디로 가 있냐 하면 자, 봐라. 그들이 불뱀에 물렸잖아. 그런데 상처를 싸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 뭐 상처에다 된장을 발라라, 뭐 반창고를 붙여라, 또는 그 장대에까지 기어가라 이렇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쳐다보라고만 이야기하신 거 아니야. 그냥 그 쳐다보는 게 뭐가 힘들어? 말씀대로 쳐다보면 사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순종의 의미가 상당히 부각되고 순종의 중요성, 그리고 순종하면 살 것이라 라는 내용으로 그 초점과 메시지를 삼았어요. 적어도 제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내용 가운데로 가서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는 다른 것 할 필요 없어. 뭐 어려운 걸 하자는 것이 아니야.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뭐 선교를 해야 되는 이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라는 거 아니야. 그 믿는 게 뭐가 힘들어? 믿으라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답답함과 다른 사람을 보면 한심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이 있죠. 왜 못 믿을까? 믿기만 하라는데. 그러면 영생을 주겠다는데.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부터 민수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잘 들어맞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하나의 순종의 문제, 선택의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믿음이 선택의 문제요, 순종의 문제요, 또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지는 책임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언급했던 그런 내용과는 상당한 모순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내용을 이야기를 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은 13절이 뭐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혈통과 육정으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행위이죠.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보탠 일도 없고 거기에 도움을 드린 일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동의와 여러분들의 인정을 따라서 태어나는 겁니까? 자, 이제부터 내가 태어나야지 하고 의지하고 딱 작정해서 태어나신 분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순을 가집니다. 모순을 가졌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그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이 말씀을 생각해오면서 뭔가 좀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되고 뭔가 간과하고 놓친 부분들이 없는가 우리는 생각해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 당황하셨어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답이 나왔는데 답이 전혀 내가 기대했던 답이 안 나오고 나올 수 없는 답이 나오면 어떡해요? 그죠? 숫자 몇 개 고쳐가지고 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죠. 꼼꼼하게 다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지금 벌써 몇 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으로 가시죠. 요한복음 3장 10절 먼저 9절에 니고데모의 물음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 거듭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런 물음이죠.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이 선생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3장 2절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할 때는 부정관사, a teacher라고 나옵니다. 선생 중에 한 분이라고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근데 지금 원어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이야기할 때는 너는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 아니냐,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지금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누구보다 올바로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왜 이거를 모르느냐라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가 모르는 것은 뭐예요? 이 니고데모는 지금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이 거듭남에 대하여서도 인간 속에서 가지는 어떤 가능성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일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지적은 구약을 통하여서나 하나님에 대하여서 네가 알진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가진 어떤 스스로의 노력과 의와 능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너는 왜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도 뭐예요? 11절에는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이 말씀이 지금 니고데모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작정해서 믿으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것처럼 그는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너에게 믿음이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니고데모가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생명을 가지지 않았는데 그에게 하늘나라의 일을 더 좋은 것을 아무리 보여주고 들이민다 한들 그가 그것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어떤 믿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 그의 책임과 그의 선택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거듭나야 하는 문제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니고데모가 물었던 물음, 어찌 이 일이 가능합니까에 대한 예수님의 본론적인 답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뜻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구절이 앞선 구절과 연결이 되면 그 의미는 하늘로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아서 너희에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되는 것이고 14절 15절과 연결이 되면 하늘로서 온 이 인자만이 이 거듭남의 일을 가능케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풀어야 할 숙제는 14절이죠. 14절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 사건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이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민수기로 가봅시다. 민수기 21장에 한번 펴놓으시고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불뱀을 쳐다보니까 살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쳐다봤느냐, 쳐다보지 않았느냐,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믿었냐, 믿지 않았느냐 여기에만 관심과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볼 여력조차 갖지 않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놓치고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의문점을 드는 내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뱀이었을까요? 뱀이 왜 뱀이었으며 왜 장대에 달아야 했으며 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동원하셨으며 이 전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쳐다보니까 살았더라 하는 이 구절에만 우리는 집착하고 그것만 보아왔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을 그 장대에 단 것을 쳐다보게 해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그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왕 달 거 좀 장대 위에 좀 근사한 거를 달아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뱀을 달아요? 뭐 독수리 같은 거 좀 멋있는 걸 좀 다르면 많은 사람이 쳐다볼 만하니까 많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손쉬운 방법으로 그들을 치유할 목적이었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불뱀을 보내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부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우리들은 상처와 죽음을 치료하는 그 방법론에 우리의 관심을 쏟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선 믿음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 쪽에서 가지는 가장 손쉬운 방법론으로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을 잠깐 우리 또 보고 잠깐 민수기로 다시 돌아옵시다. 열왕기하 한 절만 보고 돌아오죠. 열왕기하 18장 구약성경 593페이지 열왕기하 18장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기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을 했다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게 해주었던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이 하나의 매직으로서 생각된 거죠. 자기의 소원함과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하나의 마법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마법이 되고 주술이 되고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술이나 마법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만 내면 됩니다. 우리는 그 결과에만 보고 놀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 대하여서는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 과정이 신비하게는 여겨질 수 있지만 그 과정에는 의미가 없어요. 어떤 결과를 내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뭐 아브라카 데브라, 아카라카치 아카라카초, 그게 주문인가? 뭐 수리수리 마술이 뭐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결과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이 마치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뭐 그 과정은 필요 없어요. 믿음이라는 하나의 마법만 붙들고 있으면 난 갈 길 간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의 기독교 구원이나 복음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문제를 보아서도 그렇고 그것이 나타나는 결과 못지않게 그것이 어떠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하는 그 내용을 성경은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민수기 사건 가운데 왜 하필 뱀일까요? 왜 하필 뱀일까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뱀이 사용되었을 때 좋은 의미로 사용된 적이 있나요? 딱 한 번 있습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 한 번 외에는 없습니다. 이 창세기에 처음부터 등장하는 어떤 이 뱀의 모습처럼 이 뱀이라는 것은 사탄과 죄와 죄의 원흉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동물인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럼 지금 뱀과 예수님이 지금 일치가 되는 거예요.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전혀 동일시 될 수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실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 뱀을 든 것은 우리가 아까 쳐다보았다라는 그 단어에 우리가 강조점을 뒀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도 쳐다볼 만한 가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는 그 대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뱀이었다라는 것에 뱀이 아니라 그 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뱀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도 될 수 없고 우리가 본다고 해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뱀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뱀 잡아서 뱀탕을 해먹어야죠. 그 쳐다보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건이 가지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서 그들이 상처가 회복되었다를 보기 이전에 그들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뱀에 물렸는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봅니다.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왜 물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왜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내어서 죽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게 물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그들이 뱀에 물린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그들의 근본 해결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앞으로도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뭐 또 뱀일 수도 있지만 뱀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 죽음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뱀을 퇴치하고 뱀에 물린 그 독을 해독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상처 입은 것을 회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결국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내코야 말 그들 안에 품고 있는 죄와 죄성에 대하여서 그 근본을 해결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것이죠. 죄를 없이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죄와 죄의 근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없이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왜 그 뱀을 장대에다가 매달은 겁니까? 신명기, 민수기 다음이 신명기입니다. 조금 뒤로 가셔서 21장 신명기 21장 23절 295페이지 2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모세가 그 뱀을 장대 위에 둔 것은 멀리서도 잘 바라볼 수 있기 위하여서 장대에 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입은 그 상징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장대에 매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뱀이 왜 하필 놋뱀이었을까요? 좀 더 뒤로 가셔서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기 놋이 나오죠. 이 놋은 앞서 언급했던 그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 달리게 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그 보여주시는 것이냐면 결국 너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될 그 죄의 근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거하실 것인가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결국 나도 그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림으로써만 너희가 고쳐질 것이다. 이것을 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니고데모의 물음이 뭐예요? 아니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거듭나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바로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임할 그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만 너희 안에 이 거듭남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일치되는 내용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그 죄의 근원을 제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로마서 8장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사실 이 본문을 봤습니다만 봐도 중요한 내용이고 성경 어디를 봐도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절 같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사 그에게 그 육신의 몸에 죄를 정하사 여기서 정한다라는 것이 purify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담당할 그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우리의 받을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심으로써 우리가 고쳐지고 우리가 회복됨을 입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에게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히브리서 2장 한 구절만 더 봅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사단까지 멸하시는 그 죄의 근원부터 그 싹을 자르시는 그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너는 이제 나를 보았으니까 나를 잘 보고 믿어라.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냥 네 쪽에서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만 하면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믿음을 촉구하고 요구하시는 내용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이죠. 이 거듭남의 일에 대하여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어떠한 조건과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죄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로서 오신 인자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로 중생이라는 이 일들, 거듭남이라는 이 일들을 가능케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허락된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을 니고데모가 믿음을 촉구하고 선택할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나의 선택의 문제요 나의 결단의 문제라 그러면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는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로 삼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게 나의 우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빼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의의 자리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과 의에 대하여서는 이 땅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표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좋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그저 마법이 되고 마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빼낼 수 없는 그 죄와 그 죄의 본성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빼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당하여야 할 그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 몰아넣으심으로써 그로하여금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바로 서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성취되고 나타날 것입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